창세기 2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베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말을 크게 못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조용조용하게 할 거야. 아셨죠? 우리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도 그의 아내 리브가의 불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죠. 본문 21절 가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현장에 이삭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삭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잉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들었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이삭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을까요? 랑 똑같은 질문이죠. 역시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후손의 탄생과 번성과 완성은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지시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는 진짜 약속의 씨, 그 씨가 제라라 그랬죠? 우리요 제라 그게 후손 자손 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진짜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될 그 교회는 인간 측에서의 어떠한 공로나 조건이나 열심이나 자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미리 힌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얘들아, 너희들은 은혜를 의지하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네 씨, 네 자손, 네 후손이라고 지칭한 이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제라거든요, 그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는 항상 단수예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러면은 복수여야 되는데 항상 그건 단수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삶과 죽음이 인간의 요구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서 시작되어 완성된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죄된 몸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게 됨을 성경은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특기거든요. 저는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 그냥 구체적인 적용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좀 예화나 좀 많이 들어주시죠. 재미있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어떠한 예화도 들지 않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을 낼 거예요. 그게 원래 올바른 설교입니다. 목사가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자꾸 예화를 들면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리셔야 돼요. 재미나게 이런저런 예화 좀 들어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예화를 많이 나열하는 건 그만큼 성경을 성경으로 못 푼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서 볼 거예요. 지루한 표정 짓는 사람들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은 언약의 라인으로 또 한 사람은 유기된 자들의 라인으로 갈려져 있어요. 이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볼까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선택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거 하나님 맘대로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언제? 창세전에 벌써 나누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에서는 미워하기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항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하는 자의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른 박지를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택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데 이거 찢어버릴까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18절을 보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로는 뭐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그렇게 놔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말이에요. 지옥 보내려고 지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왜 만드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밑에 붙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악한 데 쓰려고 만들어 놓고 어찌하여 허물할 수 있느뇨. 어떻게 지옥 보낼 수 있냐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서 데리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들의 성숙과 완성을 위해 지금 지옥의 땔감들이 같이 창조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짱돌 들고 쫓아올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다른 것들이 엑스트라로 무대 배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특사로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사람이 왜 쟤네들은 안 풀어줘요? 나는 사형에서 풀어줘서 고맙기는 한데 왜 쟤네들은 안 풀어줘요? 당신 불공평해.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인간이 최고야 라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아 이렇게 들고 나선단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지는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첫 번째 아담의 허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복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자신들의 티끌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 목적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피조물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거기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이 피조물까지도 같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때에 그 피조물이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 어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 나는 피조물입니다. 맘대로 하세요. 나는 진흙이에요 라고 딱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그렇게 특별한 착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착한 일 하라고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착한 일 하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착한 일 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개떡같이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가지 말잔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 돼요. 그게 기독교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 같은 것을 읽을 때에 하나님 왜 당신 마음대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왜 당신 마음대로 정해요? 우리한테 기회를 줘야지!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야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로 항복하여 들어가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결국은 뜨끈뜨끈한 곳에 갈 거예요. 여러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내가 왕일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건데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버렸네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완벽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을래요. 저는 티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티끌이에요. 이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성도의 목적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착한 일을 내놓겠어요? 무슨 선한 일과 무슨 섬김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자꾸 발견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겠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섬겨라라는 그 말 듣겠어 이제?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는 특별이니까 이제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바로 그 지점에 도착해서 착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강도짓만 하다가 천국 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What you need가 아니라 Who you are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죄만 짓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악당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라면 구원에 우리가 뭔가 기여할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전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무하름이냐? 지 맘대로 자기가 다 할 걸.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굳게 확인하고 믿어라 라는 뜻이에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니면 내가 내 힘을 거기다 보태려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이삭과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선택된 자이고 큰 자가 유기된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장자권이 작은 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제부터 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장자권은 가나안에 대한 기업의 상속과 부계의 축복에 의한 언약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약속의 후손에 대한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고 그 언약을 상속받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라인임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 장자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 장자권이 이미 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결정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작은 자가 장자권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장자권을 상속하려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줬는데 그만큼 인본주의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삭마저도 그랬다니까요.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망령이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놓고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대요.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이없게도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자기가 심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과 이스마엘과 엘리에스를 내놓은 행위와 지금 이삭이 자기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창세기 25장 28절 보세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의 입에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물로 만든 고기를 항상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자권을 에서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고기를 이삭만큼 참 좋아하지만 그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뒤집어 풀 것 같진 않은데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눈앞의 별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 먹어버린 그 아들 에서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의 배를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인간들. 그게 인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을 누가 500만 불 주고 산다 그러면 그거 안 팔겠어요? 당장 팔러 나갈 거죠.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인간들은 성령도 언제든지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간만 후하게 쳐주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언제든지 자기의 쾌락과 바꿔먹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언제나 뒷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돈, 명예, 쾌락, 레저, 스포츠, 소풍 이런 게 늘 우선이에요. 그거 다 팥죽이라니까요. 근데 그거와 바꿔먹으면서 애서는 막 욕해. 팥죽 한 그릇에 그런 걸 바꿔먹어? 자기들도 맨날 바꿔먹으면서. 오늘날 이게 도대체가 이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뭔가에 홀려 있어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것임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리브가는 집에서 종용하게 자신을 도와주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자기의 꾀로 장자권을 탈취하게 해요. 본문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 기호에 이끌려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하게 할 것임을 힌트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대로 됐나요? 그들의 뜻대로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대로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가만히 기다렸어도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얻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도 괜찮다 그래요. 목적이 괜찮으면 과정과 수단은 언제든지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래그마티즘입니다. 그게 실용주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므로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완성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간들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은 제기를 찾아가요. 야곱은 그 불신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평생을 통해 그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말년에 자기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자기와 형 에서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변기할 수 없는 장자권의 상속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확실히 깨닫고 순종하여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엇갈려 올려 축복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잘못 올렸어요 라고 다시 이렇게 올려놨더니 다시 엇갈렸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이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절대 안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과 야곱 또한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한 장자권의 상속은 이제 한 개인에서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차원으로 발전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그게 성경의 점진성이요 반복성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르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장자가 되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나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장자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어진 건가요? 신명기 7장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모형으로 택해진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 구원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택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면 그 영적 이스라엘인 진짜 장자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장자권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옮겨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지는 걸 보시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성도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는 동격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장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를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등이 설명용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굉장히 그냥 익사이팅한 것들이 있어요. 역사와 인물을 끼워 맞추면 맞는 것 같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 이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세대마다 달라지고 이 이스라엘 또한 진짜 그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 바보란 말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교회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그 교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택해지고 야곱이 택해지고 요셉이 택해지고 아브라함이 택해지고 이삭이 택해지는 것입니다. 설명용 모형으로 교보제로.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땅의 다윗왕국을 아직도 기다려. 이런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엉터리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9살짜리 애가 읽으면서 엉엉 울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열뿌리 이씨 공동체고 무슨 뭐 666이 전자신분증 이런 거라면 아니 초대교회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야 그때는 전자신분증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을 수 있구나 그러고 울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공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알 텐데 아 그 50만 넘으면 알 텐데 난 도대체가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요. 예배당만 오면 뇌를 빼놓고 와 집에다가. 목사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맞는 줄 알아요. 자, 그 진짜 장자들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죠? 자기들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아서 공짜로 장자가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공짜로 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이렇게 알기 쉬운 그림으로 점진적으로 반복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되는지가 아주 명쾌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자로 탄생하게 되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장자들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올바른 삶을 살아서 멋진 종교 행위를 내어놓으므로 해서? 아니죠.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무리에서 나올 때 그 무리에 중다한 잡족이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선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만 장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들의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자격 조건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하는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역시 애굽의 장자들이 상징하던 세상의 장자들처럼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살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모두 마귀의 장자들인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마귀의 장자들이었어요. 예, 마귀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들로 새롭게 태어나 구별되게 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이렇게 아주 유치원생들이 볼만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마귀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 하늘의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고요. 전부 다. 근데 이게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로또가 한 방 맞아줘야 감격스러워해요. 자기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감격스러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로만 감격스러워하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로또들을 확 찢어발게 버리는 거예요. 될 것 같고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쫙 찢어버려. 무슨 심통이야? 왜 찢어? 이거 보라고. 이걸로 행복해하라고요. 네가 진짜 감격스러워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야. 이거 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면서 이제 복의 내용이 나와요. 복이 뭔지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맘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장자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창세전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너희들은 니들이 뭔가 노력을 보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어. 이거 가르쳐 주려고 창세 전에 이미 너희들 구원해 놓고 너희들 한번 해봐 하고 역사 속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실망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어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꾸 부인이 되면 내 안에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구원의 공식인 것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모두 장자라고 하는가?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모두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자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양자는 상속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내포하는 개념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적자에게는 유산 상속의 의무가 없었지만 양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해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양자의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양자이면서 장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아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자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셨잖아요. 왜 아들이야? 난 딸인데. 아들이라는 개념은 보이와 걸 이런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아들, 장자, 양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상속의 개념을 품고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서 후사가 상속자죠. 함께한 후사가 뭐예요? 공동상속자. 누구와? 장자인 예수와 우리가 공동상속자예요. 왜? 다 장자니까. 다 아들이니까. 공동상속자. 예수님과 여러분이 똑같은 영광, 똑같은 하늘의 풍요, 똑같은 하늘의 풍성함을 똑같이 갈라받아요. 예수님이 두 배, 여러분은 하나, 이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누리는 걸 내가 다 상속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은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꾸 확인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들을 때로는 이렇게 빼서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맞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진짜 나로만 행복할 수 있어? 진짜 그 하늘 소망이 너한테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거 뺏어가면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불고 난리죠. 그거 돌려줄 때까지 안 나가! 응? 자기만 손해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 올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못 내놓으면 지옥 보내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조지 부시 아니에요. 오사마 빈라덴 아니라니까요. 김정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많은 무대 세트들이 트루만 쇼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는 그냥 인생 자체가 무대 세트죠. 짐 캐리의 인생 자체가 무대 세트잖아요. 봐야 알지. 하여튼 예? 이게 다 무대 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그리고 그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울고 불고 고통당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떠들으라고 그러세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맏아들, 하나님의 진짜 맏아들은 예수 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장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를 예수와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은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뭐하고 바꿔먹어요? 떡하고 팥죽하고.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에 사실 관심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히브리서는 그러한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얘기죠. 팥죽 한 그릇에 지 신앙 팔아먹는 하늘 소망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된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베벨로스는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문지방을 짓밟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벨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육신의 배를 불리우는 떡과 팥죽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망령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짓밟고 있구나. 문지방 짓밟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배가 고프다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엄살을 피우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을 내팽개친 에서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른가 말입니다. 정말 그 장자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냔 말이에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성도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하고 바꿔 그거를?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우리의 신앙과 성도됨을 팥죽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해서 여전히 세상의 힘과 쾌락과 신앙을 바꿔먹고 있지는 않냐고요. 수시로 바꿔먹고 있죠. 골프와도 바꿔먹잖아요. 올림픽 경기 관람과도 바꿔먹어요. 월드컵 경기 관전과도 바꿔먹어. 아이들 소풍과도 바꿔먹어. 언제든지 바꿔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에서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4장 16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런 것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내팽개치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신앙 그것을 내팽개치는 우리의 모습 그것과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먹어버린 에서의 모습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팥죽만도 못한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의 하늘 소망을 믿음을 신앙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나 하늘 소망보다는 팥죽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와라 병 다 고쳐줄게. 와라 부자 만들어줄게. 팥죽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의 성도의 성숙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팥죽 준다니까 모여라 라고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건 망령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두려워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 주겠다는 교회는 전부 이렇게 부흥하죠? 보세요. 그런 거 주겠다는 교회는 다 부흥해요.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기적 몇 번 보여주면 거기는 금방 미어터져요. 안수기도 해주면서 몇 명 부자 만들어주면 거기 금방 미어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신앙보다는 팥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서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늘 소망, 즉 장자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다 깡그리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의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당당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그만 시험과 불행과 고난 앞에서도 그 장자권을 소유한 나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신 눈이 있으면 날 보고 귀가 있으면 내 소리를 좀 들어봐라. 내 신음을 좀 들어봐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장자권이 팥죽만도 못한 거예요. 자기 잃은 재산만도 못한 거예요. 그 장자권이. 그러한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이 땅에서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게 바로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단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에 연합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린 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결국 그들을 조롱하던 이 세상의 큰 자들이 어린 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를 함의한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를 한편의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한 어린 자로 등장하죠. 그런데 결국 그를 버린 큰 자들이 어린 자인 요셉 앞에서 요셉을 섬기게 돼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삶인지를 보여줬어요. 아주 유치한 그림이지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돼요. 어린 자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집의 재반 상황을 주관하는 자가 돼요. 성경이 일부러 그것을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야. 국무총리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삶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기는 삶이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요. 역시 어린 자의 모습이죠. 당하는 모습입니다. 억지에 의해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도 재반 사물을 도맡아 하죠. 영적으로 그게 이기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의 역사를 좌우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요셉의 아비 야곱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적인 상징인 바로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지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거지가 돼서 애굽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지가 어린 자가 와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의 상징인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에 들어있는 그림인 거예요. 누가 큰 자예요? 축복을 해주는 자가 주인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거지가 애굽 최고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야곱의 삶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교회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삶, 그 삶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어린 자의 모습,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절대 당황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 야곱 모두 세상에서 큰 고생과 억지와 불행과 아픔을 겪고 약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역사는 그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을 주인공 삼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주인공들이 맡은 역할은 당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어린 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큰 자들이 바로 그 어린 자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던 버려진 막내 요셉을 장자라라고 장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절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게 바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장자들, 즉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그 의미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마귀의 장자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을 가리켜 바라크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입니다. 세상의 복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바로 아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번성하는 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이삭이 번성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면.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번성하더라. 그러니까 붙어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삭은 아직 잉태도 못하고 있는데, 복받은 이삭은 20년 동안 잉태도 못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에는 12방백을 낳아서 그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이삭은 애도 못 낳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 아래 그러한 극명한 대조를 해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 것을 확장시켜주고 확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는 복인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로 수렴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불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나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셨죠? 네. 엉뚱한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참 복받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작은 자 애굽이 큰 자인 에서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는데 400인의 사병을 소유한 부자요 권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복받은 야곱은 평생을 사기나당하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장자예요. 그래도 그 장자가 좋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장자권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표 지점이며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여 살아내야 하는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의 힘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자꾸 실망하지만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 예수가 나에게 힘을 주시오. 아니 예수가 직접 내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교회의 상징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여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이 평생을 절름발이처럼 부족하고 불가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완성시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절름발이 야곱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도와주겠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로 복종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경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우리말 개혁성경 번역이 다소 모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야곱이 요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그로부터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미쌈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전치사 미와 거기 그때 등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쌈이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24절 후반부를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있는 곳으로부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아와 동격인 어구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잘 다듬어 번역을 하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목자 예수로부터 요셉의 힘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예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당해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 안 갚으면서, 그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원수 안 갚으면서 전쟁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의 목적은 장자를 만들어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장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세상에 힘을 쏟아부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세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장자들을 만들어 당신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를 건진 거지.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무조건 소원을 아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유로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들의 대표로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그 레위인들이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니까. 연결이 다 되세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너무 좋아서 팥죽이 아니라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굳은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그것이 참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줍지 않은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여러분의 고귀한 장자권을 팔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닥친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팽개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장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시고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지 마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